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이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은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람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전반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전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굳게 마음을 결정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묻는 척하고 있는 그 아합의 모습은 이미 종교와 신앙이 허상이 되어버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00명의 왕실 예언자들은 아합에게 당신이 이 전쟁에 출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참 예언만 하였기에 아합왕에게 이 전쟁에 출전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감옥에 갇혀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22장 후반부의 본문은 드디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군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 왕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미가야의 예언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신중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합과 함께 동맹하여 이 전쟁을 나가게 된 그 배경에는 아합과 맺어온 그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아합과 함께 마지못해 전쟁에 나가는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출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모범생이었던 학생도 일순간 일탈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꿈꾸었지만 실제 그 가정은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며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건강해져야 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문전에 두고 미가야의 예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나는 변장하고의 히브리어 히트하페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나는 내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기 쉬운 왕복은 여호사밧 당신이 입으시고 아합 나는 일반 병사처럼 위장하여 들어가겠다는 것은 내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교활하고 교만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변장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의 모습에는 아합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저질스러운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우매화입니다. 2017년 10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시작된 미투 운동은 그 영역이 점점 미국 전역과 더불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벌였던 그 성폭행과 성희롱의 충격이 채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법조계와 문화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 차장검사와 유명 시인의 성폭력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에 지난 화요일에 한 연극계의 거장이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성폭력에 대해서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죄의식 속에서도 더러운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며 사람들 앞에 사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우매화한 모습을 온전히 잘 담아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극계의 거장도 아합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우매함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국가 간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였고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며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는 교활한 행동을 하였고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군사들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무심코 저지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위협으로 몰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불순종의 한 사람 아합이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죽일 목적으로 32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였고 이 특공대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연합군과의 전쟁이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상대하기보다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만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공대는 아람 왕의 명령을 받들어 오직 북이스라엘 왕만 찾았고 이 특공대의 활동에 우유부단하게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이 되려 곤경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합의 악행에 무심코 동조한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통해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저지르는 악행, 성경은 그 악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소극적인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람에 조직된 특공대 32명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뒤쪽 길을 그쳐서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과도 같은 한 사람이 무심코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주관하셨던 그 상황, 한 병사가 무심코 특정한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그 의미 없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이 입었던 갑옷 솔기에 맞추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솔기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핫데바킴은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틈새를 이어주는 줄을 의미합니다. 갑옷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요. 가장 좁은 그 공간을 무심한 화살이 정확하게 꿰뚫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부상을 수습하고자 급히 전쟁터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했지만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피를 병거에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전쟁을 진행하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병거를 모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여 전쟁터를 빠져나가려는 아합을 보면서 인간의 불순종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라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이 처참한 광경을 만들어내었는지 깨달았다면 죽어가고 있는 지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때가 가장 절실한 때였지만 아합은 병거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이 품은 욕심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전리품을 감춘 아간의 욕심, 아합이 피 흘리는 병거 위에서 하고 있는 침묵과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아간의 침묵은 무척 닮아 있음을 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얻은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는 무수히 많은 전리품에 비하면 극히 작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욕심은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었고 결국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한 제비뽑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게 행한 것이기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한 제비를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 방식이 단번에 그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한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 한 가문을 뽑고 그 가문 중에 한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뽑는 그래서 제비를 총 다섯 번을 뽑게 됩니다. 하여 유다지파, 세라의 족속, 삽디의 가문, 갈미 가족, 그리고 그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제비가 뽑힐 때는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제비가 뽑히면서 점점 자신에게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선뜻 나서서 이제 더 이상 제비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도둑질한 범인입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그 아간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뽑히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아간이 용서받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함으로 모두를 속이려던 아합은 갑옷솔기 사이로 맞은 그 화살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침묵함으로 엘리야가 선포했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예언이 비로소 본문 38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인간의 인생이란 그 갑옷 솔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의 틈으로 생과 사를 오갈 수 있는 이 인생에서 무엇을 덮어 씌운다 한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틈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찰나를 살아가는 풀 같은 인생, 구더기나 벌레 같은 삶,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빈약한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욕심과 교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비우고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이 땅이 아닌 영원을 꿈꿀 수 있으며 나의 숨이 아닌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때 참혹한 전쟁을 끝내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서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빼앗는 이 헛된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권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욕망과 교만으로 점철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합의 욕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 탐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곳으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쟁 중인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며,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그치는 한마디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견뎌내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자식에게 만족하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겸손하게 일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이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장사되었습니다. 이 패배를 함께 책임져야 할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아합의 죽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는 이방 성전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겨졌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아합의 피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겨졌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의미는 아합의 죽음이 곧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의하여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르고 우상에 젖어 살아가며 사치스러운 성을 짓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건설하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전쟁에서 제 한 목숨 부지하고자 함께 동맹을 맺은 왕에게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거짓의 옷을 입었던 그 아합은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 가까운 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잠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돈, 비좁고 불편한 집에서 조금 더 넓고 편리한 집으로 이사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학원이나 해외 연수를 시켜주고 싶은 그 넉넉한 능력,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삶은 참 다양하면서도 때론 절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시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은 크게 세 가지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국고성을 건축하며 국력을 확장시킴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세 번째는 전국의 재판과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방치하였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지만 이스라엘과의 거짓 평화를 위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비극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에시온 게벨의 배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의 소유하심입니다. 아버지 아합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경황 없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어이없는 사고로 지병을 얻어 겨우 2년만 통치한 왕으로 남아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 무심코 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심코 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끄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심코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심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바로의 궁을 떠나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받기에 합당한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무심코 정탐꾼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을 숨겨줌으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심코 한밤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갈 계획을 수정하여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꿈꾸다가 무심코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므로 1884년 7월 28일에 미국 장로교단으로부터 초대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소다가이치 선생님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무심코 한국인 한 사람이 구해준 은혜를 잊지 못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심코 품은 욕심과 탐욕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갈 수 있지만 무심코 가정과 직장, 이웃, 그리고 내가 몸담은 공동체의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보듬어주고 무심코 이웃의 필요를 알게 되어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주고 무심코 힘겨워 쓰러져 있는 어떤 이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무심코를 받은 그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며 무심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면 모두 부정하고 원망하며 거절하고 불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야속했고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무심코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라고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긋나고 무산되어도 우리 안에 품었던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요 은혜임을 안다면 나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만족을 모르는 내 마음은 이보다 탐욕스럽고 교만한 것이 없을 만큼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아합이 나의 모습이며 죄 앞에서 우유부단한 여호사밧의 모습도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악에 민감하게 하옵시고 선물과 같이 주시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힘있게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